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 담당관은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확한 출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첫날인 오늘 양측은 영내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4년 만에 이뤄진 이른바 2 더하기 2 회담입니다. 일본이 오는 5월 남중국해에 이즈모 헬리콥터를 탑재한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회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군함은 동남아시아 항구들을 3개월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를 경유해 인도양에서 실시되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일본에 영내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군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내 반군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반군들이 어제 다마스쿠스 동북부 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친정부군 전투기들이 다마스쿠스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이 시리아 정부군 소속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돌은 반군들이 어제 차량 폭탄과 자살 공격으로 일부 건물을 장악한 조바르 마을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군들은 지난해 다마스쿠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친정부군에게 빼앗겼지만 여전히 동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전화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작전에 관해 논의했지만 직접 만나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ISIL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태평양 섬 두 곳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에게 지문 날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문 날인 외에 인터뷰와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2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비난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난민 수용에 동의했지만 이를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던 봄이 오는 걸까요? 꽃피는 봄이 온다는 3월이 무색하게 연일 매서운 추위에 또 눈까지 내렸던 이곳 미국 동북부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에도 아직까지 봄을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또 추위와 더위가 같아진다는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춘분은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할 때 적도를 통과하는 춘분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태양의 중심점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기 때문에 낮과 밤, 또 더위와 추위, 음과 양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춘분을 공식적인 봄의 시작으로 여긴다고도 하는데요. 3월에도 날이 추웠던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미국의 기후예측센터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4월에서 6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꽃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옛 선조들은 이 춘분이 되면 봄나물과 또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봄 기운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2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2도, 신의주 0도에서 13도 기록하겠고요. 개성은 2도에서 13도, 함흥 2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맨하튼 트랜스퍼의 노래인데요. 자바 자이브, 나는 커피와 홍차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I love Java, sweet and high. Whoops, Mr. Moto, I'm a coffee pie.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h, slip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 cut a rug till I'm snug in a jug. A slice of onion and a raw one. Draw one.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Boston beans.
Sorbet.
I said the little itty bitty green bean.
Cabbage and greens.
You know that I'm not kidding about a bean. Unless it is a chili chili bean.
Talk it, boy.
I love Java, sweet and high. Whoops, Mr. Moto, I'm a coffee pie.
Yeah.
You shoot me the pie, now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of that sand.
봐서. Slip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ll cut a rug that's snug in a jug. Drop your nickel in my pot, Joe.
Taking it slow,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have the java jive, bubble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Yeah.
A cup, a cup, a cup, a cup. Bo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희망을 전달했고요. 시 주석은 이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무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고요.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폐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시 주석과의 환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희망을 전달했고요. 시 주석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조만간 중국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틸러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이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충돌을 피하고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두 나라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용의 원칙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이렇게 틸러슨 장관은 말했고요. 이어서 미중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서 국제사회 가 당면한 도전들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미 양국은 더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이 최대 공약수만 견지한다면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지역적인 쟁점 문제에 있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을 존중하며 중미 관계를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또 비공개 대화도 있었다고요?
네. 틸러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에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이 비공개 대화에서는 미국에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 첫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또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또 회담에서 다룰 이 북한 핵 문제와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을 비롯한 이 특정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양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이 충돌을 피하기로 했고 또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건데요.
네.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언론은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이날 시 주석의 회동을 포함한 이 틸러슨 장관의 1박 2일 중국 방문을 평가했습니다. 이 공개된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이 틸러슨 장관은 당초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본격 가동하겠다고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이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외교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인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전날 왕이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의 연쇄 회담에서부터 줄곧 이 중국 측의 노련한 외교에 끌려다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틸러슨 장관이 이 상호 존중이라는 말을 외교적인 구호로 인식하지 않고 이 글자 그대로 서로 존중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불충돌, 불대립 같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이 틸러슨 장관이 수용한 것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의 동아시아 3개국 순방 결산을 한번 해보죠. 중국에 앞서서 일본과 한국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네, 틸러슨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도착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서 방어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어떤 일정을 진행했습니까?
예, 금요일 한국으로 이동한 틸러슨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 두 나라의 동맹을 재확인했고요. 이어서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 하면서 이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이 고강도 대북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장난쳐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 순방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될 일정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자유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 북한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이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이죠. 20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어제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세빗 2017에 메르켈 총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세빗 개막식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은 독일과 함께 개방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챔피언이 되길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두 정상이 동시에 이 개방을 언급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서 이 자유무역 체제를 강조한 건데요. 오늘 열리는 일본과 독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자유무역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 맞서서 일본과 독일이 어떤 식으로 이 자유무역을 강화한다는 건지 살펴볼까요?
예,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추진 중인 경제연대협정 EPA가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메르켈 총리가 어제 언급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도 일본과 EU 사이의 EPA에 조속한 타결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 문제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난민 수용 문제와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두고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예, 자 일본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연대협정 이 뭔가요?
예, 이 경제연대협정 EPA는 이 당사국 간 물품 용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 관세 외에 이 직접 투자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협정인데요. 이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무산된 뒤에 유럽과의 EPA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아베 총리가 미국과 유럽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최근 유럽연합,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아베 총리가 가교 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 함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친숙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이번 아베 총리가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부를 잇따라 만나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의를 전달해서 미국과 유럽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예, 프랑스와 벨기에 또 이탈리아에서는 이 아베 총리가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이 아베 총리는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원자력 연구 개발 교류와 이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요. 이 벨기에 방문길에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이 경제연대협정 앞서 말씀드린 EPA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방문하는데요. 이 파울로 젠틸로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오는 5월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마무리됐군요.
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토요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이틀 동안 회의를 마친 뒤에 경제성장 추구에 있어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무역이 국제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고 선언했던 문항은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동안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자는 목표에 합의해왔던 데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이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이 합의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예, 외신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결산하면서 이 미국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변경 영향으로 이 세계적인 자유무역 기조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 측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죠.
네,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가했던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믿지만 무역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번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기존 국제무역 합의들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누신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이미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을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 WTO 협정이 낡은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에서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정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 대학에 지원한 외국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하원 청문회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선거대책본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게 됐군요.
네, 한 30분 뒤에 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코미 국장과 로저스 국장은 지금까지 이 도청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없는데요. 언론은 두 사람이 이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미 국장은 앞서 법무부에 이 공개적으로 도청 의혹을 부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도청 의혹이 처음 나온 것이 지난 4일이었는데요. 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 공개적으로 도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청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도청했다는 뜻은 아니다. 또 여러 감시 방법을 총칭해서 이 도청이란 표현을 썼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트럼프 선거 본부에 대한 어떤 방식이든 감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죠.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르켈 총리와 자신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전 NSA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가 이 메르켈 총리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고 폭로했는데 그 얘기를 언급한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도청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자들도 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은 어제 이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보위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역시 이 자료에도 도청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네스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 lot of surveillance activities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he concer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s, you know, were they actually using surveillance?
네, 미국에서는 감시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누네스 위원장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다른 방식의 감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감췄다는 문제로 사임했던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를 들면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원래 정보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 관련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로 이 문제로 사임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문제였고 플린 전 보좌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이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났는데 이런 사실을 인준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선거운동 관계자로 만난 게 아니라 이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위증했다면서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회 그리고 연방 수사 당국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리들이 공모했다는 증거 역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정황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쉬프 의원은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eople need to understand we are in a global war of ideas. It's not communism versus capitalism, but it is authoritarianism.
네, 세계적으로 이념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시프 의원이 말했는데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싸움이란 겁니다. 시프 의원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독재 움직임의 선봉에 서 있다면서 이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 러시아 결탁 의혹은 가짜 뉴스라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그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선거 패배에 대한 핑계로 지어낸 얘기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 또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하원 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상원에서도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이 중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약 1년 전에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 후임으로 이 고서치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고서치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49살이고요. 현재 제10 순회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이 보수적이고 또 문장력이 뛰어나고 헌법을 원문대로 해석하는 원문주의자라는 점 등 지난해 숨진 스켈리아 대법관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자 일제히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고서치 판사가 그동안 판결에서 기업편에 서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인준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이 선택권이 별로 없다고 이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준안을 이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붙이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공화당 대 이 민주당 비율이 이 52석 대 48석이어서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주들의 이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득에 나서겠다는 작전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인준안 표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50명으로 낮추는 등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을 받게 되면 이 대법원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판사가 각각 4명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보수니까요. 이 고서치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5대4로 이 보수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는데요.
네.
결국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지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대법원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낙태라든가 동성혼, 또 선거구 구형 문제 등 이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인물이 대법관으로 지명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한창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 미국 대학에는 국내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 올해는 외국 유학생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학 10곳 가운데 4곳에서 외국 학생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고등교육 관련 단체 6곳이 공동으로 이 미국 대학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지원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이 중동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부의 경우 중동 지역 지원자 수가 40% 가까이 줄었고요. 대학원의 경우 감소 비율이 30%가 더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교육단체에 따르면 중동 국가 유학생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6개 국가 국민의 한시적 입국이 중단되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이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6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와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외국 학생들과 학생 부모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란의 경우 지난 2015년에서 16년에 학기 유학생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 수가 아주 많죠.
네, 미국 대학 내 해외 유학생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고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외 유학생 가운데는 중국 출신이 3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인도 학생이 또 16만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해외 유학생 비율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유학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 4곳 중 한 곳 이상이 올해 중국과 인도 학부생 지원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이 아주 많은데 이 전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이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또 꼽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갈수록 이 외국 학생 유치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의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미국 대학들도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관광업계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이 비슷한 감정을 관광객들도 느낀다는 건데요. 미국이 더 이상 이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관광산업을 연구하는 뉴욕 페이스 대학의 앤드루 코긴스 교수는 무슬림 인구가 적은 캐나다의 관광객마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뉴욕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계속되는 한 관광객 감소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eekend in New England. 언제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rocky beaches, and you by the bay. We started a story whose end must now.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0.75%에서 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상 이래 3개월 만의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 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란 무엇인가?
연방준비제도는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으면서 안정적인 통화와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달러화 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 등을 결정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는 만큼 연방 준비 제도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급 준비율 변경도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건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배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지급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지급을 요구할 때 돈을 인출해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했고요. 이를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연방 준비 제도의 구성.
연방 준비 제도는 연방 준비은행,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연방준비은행은 보스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2개 도시에 있는 은행으로 각 담당 구역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임기 5년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데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대표들로 이루어집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3/4.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기준 금리 인상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무역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특히 미국 달러화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뉴스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연방준비제도 체계의 본체나 다름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임기 14년 단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고요.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4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통해서 회원들 가운데서 임명하는데요. 현재는 여성인 제닛 옐런 의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지점을 감독하고 국가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영향력.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금리 변동은 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과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이름을 딴 그린스펀 효과라는 용어가 경제학에 있는데요. 그린스펀의 말하는 단어 하나에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는 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It's a language of purposeful obfuscation to avoid certain questions coming up which you know you
그린스펀 전 의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로서는 신중하고 간접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기준 금리와 관련된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면 개발도상국으로 몰렸던 달러가 급격히 회수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나라는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조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이 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영향력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응,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무엇을 모연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연하다 하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잭!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27년 3월 20일 오늘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턴은 1643년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 밑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뉴턴은 이후 18살 때 명문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이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며 이를 만유인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외에도 미적분의 원리를 발견하고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1852년 3월 20일 오늘 미국에서 엉클 톰스 캐빈,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장편 소설이 출판됩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쓴 이 소설은 흑인 노예였던 톰이 다른 노예 상인에게 팔려나가는 등 노예들의 인생 역정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스토우 부인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과 특히 남부주들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예 학대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부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은 이 책에 반발하게 되고 결국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금기도서가 됩니다. 하지만 사학자 알버트 프랭크 씨는 스토브인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남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She was very explicit about saying that she was attacking the system and not the people.
스토브인은 노예 소유주 개인은 용서하되 노예 제도는 철폐하자는 이중적 접근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예제 폐지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에 불을 지폈고 이는 이후 1861년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